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러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17일 도착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함께 1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미러 정상회담 준비입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17일자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준비와 푸틴 트럼프 회담 개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짚으면서 특히 정상회담은 지난 12일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전화통화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곧 열릴 수 있다고 16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러 장관급 회담에서 중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17일 전망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미 장관급 회담 중에 필요할 경우 푸틴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스크바 복귀 후에 전체 보고는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 긴급한 사안으로 간주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의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편으로 마라라고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도착한 직후 푸틴과 매우 긴 대화를 했다. 3시간이었다 하면서 지난 12일 통화 내용을 기자들에게 일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그는 싸움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매우 크고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 번 다 알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히틀러와 나폴레옹도 물리쳤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오랫동안 싸웠고 이전에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 이제는 푸틴이 싸움을 멈추기를 바랄 걸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러 장관급 회담에 앞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회동 주요 의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 진행 상황과 이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접수 후 개발 구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를 위한 미국 러시아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관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나오는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NBC 뉴스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종전 논의에 배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를 상대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인명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에는 반드시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4일 독일 민헨시내 뮌헨 안보회의 MSC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한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동맹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가 러시아만큼 큰 나라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냐는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를 믿는다. 미국 국민이 그를 뽑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내에 알카에다 연관 테러 조직 고위 요원을 제거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5일 시리아 북서부에서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 후라스 알딘의 재무와 군수 담당 고위 요원 한 명을 겨냥한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41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41대와 함정 9척, 관공선 1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투트랙 대북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3국은 북러 군사협력과 사이버 활동, 또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증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성명은 3국 장관이 미국과 일본, 한국은 자국을 향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모든 수준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 간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3국 장관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3국 장관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회피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선 3국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공동성명은 3국 장관이 3국 간 강력한 안보협력을 포함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연합훈련 실시와 일본 자위대, 한미연합군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방위 및 억지력 강화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은 한미 그리고 일본, 미국 동맹을 통해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3국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3국 장관은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별도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성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신뢰와 미한동맹의 힘을 재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이 미한관계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국방 및 경제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특별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고 브루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두 장관이 회담을 통해 미한동맹과 북한 문제, 미한일 협력, 미한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협력 등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요 7개국 G7도 15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납치자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투트랙 대북 전략을 구사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해구산 제공, 한일과의 대북 공조 체제 유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 측의 관심이 컸을 텐데요. 무엇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번 3자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북한 내 중대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라는 압박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미 국무부 차원의 원칙적 입장 고수와 특임 대사 등을 통한 대북 협상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식 대북 강원 전략이라고 보는 건가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단순한 유화 정책이 아니라며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전에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인 입장이라는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는 선결 과제가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트럼프 행정부로선 이번에 원칙적 수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핵 능력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고 미국도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출발선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비핵화다. 사실은 뭐 2019년도 정책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협상을 앞두고 서로가 출발선을 걷는 정도 의미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건 협상의 문을 좁히려는 의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여기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자는 의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무용화시키고 그냥 다른 출발점에 선다라는 거는 사실 자신의 예전의 성과를 다 인정하지 않는 꼴이 돼버리고요. 북한에 대한 일종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북미 간에 여기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제 뭔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하자라는 게 이제 가능해지고 그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일종의 레버리지가 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홍 박사는 또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경우 자칫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 등 미국과의 관계 부정적 요소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안보 공약에 모종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미한일 외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핵 우산 제공과 미한일 3국 대북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미 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했고,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한일 3자 훈련 시행과 미군, 한국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와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구축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소규모 다자 협력 틀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성명을 통해 2023년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 내용의 틀이 유지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협력이라는 것이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가 된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적인 안보적인 협력을 매우 강화해왔고 그것이 앞으로 기계획돼 있고 거기에 핵심은 북한 위협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도한다는 거죠.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한 외교장관은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최우선 대외 정책인 중국 거부 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국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핵심 사안인 북핵 협상이 미북 양자 차원에서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형종 박사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중정책을 추진할 생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차원에서 한국의 위치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되는 거죠. 한국의 입장을 굳이 흔들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 기자, 이번 미한일 회담 공동성명, 중국과 타이완 양안 문제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회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처음 표명했습니다. 대중 강경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한일이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의 반대로 타이완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시진핑 국가주석 참가를 염두에 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한국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제기구가 아니라 세계보건총회 옵서버 가입 같은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선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한국 입항을 비난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한국 입항을 비난하고 주복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비핵화를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한국 부산에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이 입항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담화를 내고 미 핵 잠수함의 공개적인 조선반도 지역 출현은 변할 내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직까지 북한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접근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이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최근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 국가로 지칭한 점 등을 근거로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지만 우리는 잘 지낸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명자 시절인 지난달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지위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비핀 나랑 전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4일 미국의 전술핵인 B-61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며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는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Whereas B-61s on a small half of a peninsula are very vulnerable. And they're likely not survivable.
나랑 전 차관보는 이날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전 세계 핵 문제를 주제로 열린 대담에 참석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좁고 제한돼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B-60와 같은 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위기나 충돌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환경에선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훨씬 더 생존 가능하고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다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유럽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e emergence of North Korea and China forces to think differently, I think, about what is effective regional deterrence.
나랑 전 차관보는 북한과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는 효과적인 역내 억지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야만 했다면서도 지리적 특성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유럽에서 사용되는 전략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61과 같은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의 용도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며 자신은 해양 중심의 환경에 맞춘 역량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랑 전 차관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미한 핵 협의 그룹의 미국 측 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23년 4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NCG를 신설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와 역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4월 FOA 워싱턴 톡 대담에서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집단 방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협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들이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등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집단 방위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3일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빌리 키팅, 제럴드 코널리, 스탠리 호이어 등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전례 없는 국제적 도전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와 북대서양 조약 제5조의 집단 방위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제5조 집단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악의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적들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조 공약이 보장하는 동맹국 간 결속력이 집단 방위와 민주국가들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맞서 강력한 방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토를 통한 대서양 지역의 협력이 적대 세력의 악의적인 영향력과 기술 확산, 불안정 조성 작전 등에 대응하는 방벽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맞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으며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에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탄약과 무기 그리고 상당한 비안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 세력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나토 동맹국들 간 첨단 국방기술, 방첩,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대비 최소 2%대로 증대할 것을 강조하면서 방위력 강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1949년 북대서양 조약 체결 당시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고 서방 국가들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나토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이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모든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럽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안보 보장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확실히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하는 나토의 핵심 조항입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미국과 나토,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과의 대응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you look at Ukraine, it is not just Ukraine and Russia. This will be bad enough. It is a geopolitical thing which is going on. The US realizes that.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 이행과 관련해 조건부 지지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집단 방위 내용을 담은 5조 적용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현행 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보호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동맹국들의 책임 있는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나토 집단방위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은 현재 미 하원에 발의돼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이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하원 전체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너무 늦기 전에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수하스 수브라마니엄 하원 의원이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14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12일 발의돼 현재 하원 외교위로 회부됐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 의원도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가족이 있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정보도 포함시켜 향후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날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주도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기를 갈망해온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우리는 이 가슴 아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너무 늦기 전에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상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 상하원에선 각각 케인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 전 민주당 하원 의원 주도로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하원 통과 뒤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수브라마니엄 의원은 성명에서 버지니아와 미 전역 수천 명의 한인들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70년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져야만 했다며 조속한 상봉을 돕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가 12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또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위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진행되는 반인도적 범죄와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부의 최고위층에 있다고 지목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엘리자베스 살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1년 임기 연장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한은 현재 북한 정부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은 없다면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하는 유일한 국제 행위자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이달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송보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금융제재 준수를 위협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의 제재 회피 시도를 경고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관련 수법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14일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제재 위반 위험을 평가한 금융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주요 제재 위반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 이행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대 금융제재 위반국으로 러시아를 꼽고 최근 제재 준수 위협을 확인한 다른 제재 대상 국가는 리비아, 벨라루스, 이란, 그리고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한 제재 대상 국가들이 영국의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조력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 법률, 기업 운영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차명 소유자 등 비전문 조력자들도 포함된다면서 2023년 이후 이러한 조력자들이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재 대상자가 직접 금융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대체 결제 수단, 특히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경향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제재 이행국이 지난해 9월 북한 IT 노동자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IT 인력이 정권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영국 등 서방 기업에 위장 취업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제재 이행국은 지난해 주의보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제3국 프리랜서로 위장해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이 북한 정부기관을 대신해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며 불법 고용으로 얻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폐기관, 자금 서비스 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과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금융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유엔이 금지한 물품과 군사 장비 구매에 사용되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이 제3국 암호화폐, 차명 계좌, 대리인을 활용해 금융 제재를 적극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제재 대상 인물들의 영국 금융 시스템 우회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금융기관들은 제재 회피 수법을 면밀히 감시하고 의심 거래를 적극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의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IT 노동자 위장 취업 등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North Korea is a criminally sponsored nation state actor. It doesn't come from the bottom top down. It comes from the bottom up, the money does. So they actually their operations fund the regime.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최근 VOA에 북한은 다른 국가 행위자와 달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여 정권에 바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제재를 회피하고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채택하려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제재 조치와 지침을 강력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반발하며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70점을 받을 만하다고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교 개원 교수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장차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바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오래 관찰해온 마키노 개원 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 기자를 최영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70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일본이 공동성명에서 각인하려고 했던 대만 해교의 평화와 안정, 생각열도 방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다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나 중동 등 글로벌한 그 미일 협력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외교를 1대1로 딜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안전보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 너무 그 추상적인 표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보장 분야에서 좀 그 미일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 이시바 총리가 저항하기보다는 아부의 기술을 선택했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아부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효과 있다고 뭐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쪽에서는 사정 협의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그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뭐 미리 설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에 이러한 선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대가로 일본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서 벗어난 것인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예외 설치하지 않고 25% 관세를 가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685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인가요?
일본은 LNG, 그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된 전용 가스의 수입 확대나 방위 장비품의 그 공동 개발 등 뭐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이 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교 안보 부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등 원하는 답을 모두 얻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다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원래 아무도 그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위 의식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반장이 지임하셨던 엘브리지 콜비 씨는 원래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 위협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교의 현상으로 힘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반대도 하고 센카쿠 열도는 그 미르 안보조약 제5조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표현을 다시 방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가 국내 총생산 GDP의 3%까지 증가하는 것인가요?
일본 정부는 2022년 말에 결정했던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 뭐 안전보장 강령 세 가지 문서로서 2027년도까지는 방위비를 GDP 비하면서 2% 정도로 그 뭐 인상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의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이시바 총리도 수시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늘어난 방위비를 주로 어떤 분야에 사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2027년도까지는 방위력 정비 계획 보면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그 지대함나 지대공 미사일의 장사정화 등 그 많이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타겟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 루이선 등 좀비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드론 구입도 많이 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전략적인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에서는 아직도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을 직접 표명했는데요. 미한일 공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는 1대1의 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면나 다국 간 협력에는 아마 그 관심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이든 정권이 했던 일을 많이 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력을 너무 그 주장했다는 것을 큰 성과라고 그렇게 그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으로 봐야 할까요?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표현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 이시바 총리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잘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그 1월 20일에 북한으로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확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현실적으로는 이 입장으로 계속 유지할 것 같지만 사실상 북한 핵보유를 묵인하면서 핵폐기를 장기적인 목표로 뭐 바뀌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 후 여러 형태로 북미 교섭의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베네수엘라하고 북한 특사에 그레네르 씨를 지명했습니다. 그레네르 특사는 이미 베네수엘라도 방문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하고 회담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그레네르 특사는 북한하고 사이에 접촉도 시작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일단 그 이번 연말까지는 급한 계획의 5개년 계획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본격화된다는 것이 2026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은 2026년 가을 계절에 있는 중간선거까지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서 좀 제3국에서 비밀 접촉도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미 친서를 좀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저는 그레네르 특사나 그 알렉스 웡 그 대통령 부보좌관들이 좀 북한하고 비밀 접촉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런 친서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은 또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강조했으며 미국은 이를 강력 지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곧 북한과의 접촉에 나설까요?
일본은 현재 북한하고 사이에 외교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도 먼저 그 북미 회담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거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북미 협의가 성공하면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부분적으로 무기한다고 하면 북한은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이미 미국 사이에서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납치 문제에서 뭐 크게 양보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먼저 미국하고 사이에 협상에 집중하면서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그 협상은 절적히 패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도쿄를 방문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오사카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에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을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그 경주에서 10월 뭐 중순 하순에 APEC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0월 그 시점 그 거기에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국을 잇따라 좀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전망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최대의 견제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안전보장 내 공백지대에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한미군 직소나 대만 해교에 뭐 주한미군을 좀 쓴다는 그런 그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일본하고 한국은 더 협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교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대학교 객원 교수로부터 미일 정상회담의 배경과 그 의미, 또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망 등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국 청년들의 참신한 발상의 신생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막걸리와 관련된 상품이 없는 거예요. 등산하면 막걸리가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목요일 저희가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해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It's detec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d not previously reported mpox.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 전반적으로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안주 영하 9도에서 0도, 남포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수풍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영하 6도에서 0도, 용현 영하 6도에서 1도, 개성 사리원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신계 영하 9도에서 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장진 구름 많겠고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 해산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20도에서 영하 8도입니다. 원산 평강 맑습니다. 원산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평강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오후에 맑습니다.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선봉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삼지연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23도에서 영하 1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습니다. 먼 바다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m, 먼 바다 하루 종일 2에서 4m를 일겠습니다. 서해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m, 먼 바다 오전에 1에서 3m, 오후에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러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17일 도착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함께 1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미러 정상회담 준비가 됩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17일자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준비와 푸틴 트럼프 회담 개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짚으면서 특히 정상회담은 지난 12일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곧 열릴 수 있다고 16일 언급했습니다. 이번 미러 장관급 회담에서 중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17일 전망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미 장관급 회담 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스크바 복귀 후에 전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 즉시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긴급한 사안으로 간주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의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편으로 마라라고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도착한 직후 푸틴과 매우 긴 대화를 했다. 3시간이었다면서 지난 12일 통화 내용을 기자들에게 일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그는 싸움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매우 크고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알 것이라면서 히틀러와 나폴레옹도 물리쳤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오랫동안 싸웠고 이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푸틴이 싸움을 멈추기를 바랄 걸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러 장관급 회담에 앞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회동 주요 의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 진행 상황과 이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접수 후 개발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주변 국가로 이주시키고 이 지역을 미국이 접수하고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 고급 휴양지 밀집 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을 이스라엘은 적극 찬성했지만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물론 주력 아랍 국가들과 사우디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관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나오는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NBC 뉴스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종전 논의에 배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를 상대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인명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전협상에 반드시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4일 독일 민헨 시내 민헨 안보회의 MSC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란다면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는 러시아만큼 큰 나라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냐는 질문에 믿는다, 미국 국민이 그를 뽑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내에 알카에다 관련 테러 조직을 고위 요원을 제거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5일 시리아 북서부에서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인 후라스 알딘의 재무 군수 담당 고위 요원 한 명을 겨냥한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41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인근에 다시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16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28대는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